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봉독해드립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는 이런 중요한 선언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고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하는 사도 바울의 그 소원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이제 그의 복음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로마서를 따라 우리가 가보는 거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이 복음을 전하러 너희에게 가기를 갈망한다. 하나님의 능력이 왜 필요한데요? 이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바와 같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벗어나려면 이 구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고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나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물로서의 책임과 명예를 저버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너희는 하나님을 다른 우상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피조물인 영광된 인간의 모습과 삶을 부패와 더러움으로 몰고 갔느니라. 그게 무슨 하나님의 심판입니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거절한 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진노니라. 너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내버려 둔 것이니라. 1장 24절이었죠. 한번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세 번에 걸쳐 나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고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며 28절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리하여 뭐가 일어났나요? 실제로 심판이 일어나고 있죠.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리가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소견대로 살기로 하자, 우리 모든 인류가 이제껏 경험하고 기록하여 남긴 역사가 왜 이렇게 고달픈지, 처참한지를 이유를 성경이 제시하고 있죠. 그래서 1장 마지막 절은 이렇게 됐습니다. 32절, 그들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선을 아는데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죠? 잘못인 거 아는데 이렇게 뒤에 붙입니다. 그러나 살아남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가 저러면 안 되지만 저럴 수밖에 없어. 우리 다 그 일이 나에게 닥치기까지는 모두 정답을 알고 있지만 그 일이 닥치면 그 얘기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건 우리가 가진 소원과 욕심과 우리의 선택의 한계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장은 바로 그 문제를 다룹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고 구원이 필요한 심판 속에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 네가 모르고 잘못하는 일이 아니고 아는데 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다. 예, 오늘 본문이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이 우리가 아니고 옳은 것을 행해야 그것이 우리의 옳음입니다. 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선한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해야 선한 것입니다. 우리는 선을 행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이 악을 행하는 데 대해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판단하며 비난하며 심판합니다. 그러나 정작 선을 행하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앞으로 드러나겠지만 3장 10절에 이런 시편을 인용하여 이렇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역사에 대한 증언입니다. 우린 지금 그럴듯한 얼굴을 하고 앉았지만 여기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속지 말라, 핑계대지 말라라고 다그치는 겁니다. 몰아붙이는 겁니다. 복음의 필요성이 무슨 어떤 특정한 악인들, 특정한 종자들에게 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모두가 거기에 묶여 있다. 왜? 하나님 없으면 거기는 부패와 왜곡과 더러움밖에 있을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만 생명과 의미와 가치를 부여받는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을 거부하고 스스로를 채우려 하자 남은 건 전기가 끊어진 냉장고가 됐다 이겁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모든 음식이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여러분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무섭게 확인해야 됩니다. 선을 행해야 합니다. 선을 알고 악을 분별하고 비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그것은 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거로. 네가 누구인가 알라. 너 자신에 대한 현실을 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물론 다르습니다마는 인류 보편적인 진실에 대하여 논하는 중입니다. 복음의 필요성을,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는 증거를 지금 제시하고 설명하는 중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가시죠. 23절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고 하던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주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도록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 이르되 나에게 청하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래서 다시 옥에 잡아 가두는 이야기입니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용서를 할 은혜와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으면 용서를 할 이해와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용서를 하면 용서를 받는 게 아니라 용서를 받아야 비로소 용서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아는 게 우리 스스로에게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내가 비난했던 악에서 벗어나 선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악한 자를 심판하고 정죄하고 경미하고 벌하고 선을 소리 높여 외치고 고백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와야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고 비로소 악을 정죄하던 자리에서 자신의 선함으로 인하여 둘을 대비시킬 수 있게 됩니다. 그게 신자들의 현실에서의 책임이죠. 우열을 구별하고 옳고 그른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존재의 가치가 뭔가,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세상 앞에 보일 수 있게 됩니다. 우린 그런 거 안 해가 그걸로는 너무나 가난한 것입니다. 우린 도둑질 안 해, 우리는 살인 안 해,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저들이 사망에 불과할 때 우리는 생명이고 저들이 다만 싸울 때 우리는 사랑이며 상대적인 무슨 비교를 하자는 게 아니라 다른 것임을,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전하는 내용이라. 죽은 자리에서 생명과 생명의 위대함으로 가야 되는 그 열쇠라, 그 약속이라, 그 내용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떨어져 있는, 단절되어 있는 자들의 잘못을 지금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지적하며 복음의 필요성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어느 하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자리에서는 자기에게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없다를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난 죄 짓지 않았다. 그러나 네가 선을 행할 수는 없지 않느냐. 네가 남이 뭘 잘못하고 뭘 잘했는지 아는 것이 네가 선을 만들고 있다는 증거는 아니니라. 선을 행하라. 선생님, 제 기도할 때 눈 떴대요. 불과하다는 거죠. 이해가 확 오죠.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 문제에 대하여 더 깊은 성경의 가르침을 배우게 됩니다. 14절 이하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24절에 이 한 달란트 받은 그 충성하지 않은 종, 꾸중받은 종의 얘기가 나옵니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어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이 어려운 비유죠. 네가 내 원금을 잘 보관했다 돌려주는 것으로 네 할 일을 다 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은행이라도 넣어도 이자라도 얻게 해야 되지 않느냐. 아, 이런 주인으로서의 추궁입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입니다. 이렇게 해쳤다는 게 쏟아 부어야 이렇게 긁어 모으죠. 하나님이 쏟아 부어야 주인이 쏟아 부어야 긁어 모을 것이며 심어야 결실을 할 것 아닌가. 그러나 네가 그것을 그렇게 내가 주지 않아서 가질 것이 없어서 준 것 그대로 돌려줬다는 말의 잘못은 그것이 하나님이 원인과 결과 모든 것을 홀로 독점하고 있지 않고 그가 만드신 세상에서 그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들과 이 특권을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느냐 그럽니다. 우리를 만들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인간을 만들고 생육하여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물론 모든 피조세계에 주신 축복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우리는 같은 축복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되어 있습니다. 한 인간의 존재와 그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이 단순히 존재하는 창조사역의 은혜의 산물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다스리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다스려야 되는 자에 하나님께서 성경 내내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기업, 그 기업을 이을 자로서의 주인으로서의 동참입니다. 크며 분별하며 판단하며 결정하며 하나님의 성품과 성실하심과 그 기쁨에 동참되는 자로 부름받은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란 이렇게 더러운 것에 부패하고 왜곡되고 더러워지는 존재가 아니라 더 나가야 되는 우리의 예술에서 그랬듯이 어떤 아름다움에서 그랬듯이 어떤 위대함에서 그랬듯이 더 나가는 축복, 그렇게 부름받은 인간의 아름다움과 명예와 자랑과 영광과 승리에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되면 극단적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복음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간의 본래의 자리와 내용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존재와 시간은 우리 자신에게 모든 창조 세계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능력이 은혜로 내리는 수단이요, 크는 과정이요, 유익과 승리를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냥 다만 시간이 흐르고 다만 넘겨주면 되는 죽어버리면 그만인, 잠깐 존재하다가 소멸되고 마는 일회용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조금 더 확대하죠. 25장 했죠. 골로새서 1장. 16절부터 오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 가지는 가장 위대한 부분 중에 하나, 하나님의 모든 충만이 우리와 방불한, 우리와 똑같은 한 육신을 가진 짧은 인생 속에 들어오실 수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다만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나의 업적을 이루거나 하나의 유익을 나누거나 어쩌다 한번 의미 있는 일을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막막하고 자책에 그리고 한계에 붙잡혀 있다고 생각하는 그 조건, 무한히 유한에 들어와 감당하신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는 무한으로서 하나님의 충만을 담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런 존재임을 가르칩니다. 예수의 우심, 걱정, 꾸짖음, 겟세마네의 기도, 그러니까 분명히 한계 속에 있고 넘지 못할 그 경계선에서 쩔쩔매셨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넣으셨습니다. 예수의 성육신에서 우리를 위하여,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거부했던 인류가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묶임으로 구원을 받고 화목됨으로 바로 그 길을 좇을 수 있게 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단치는 겁니다. 다만 무엇이 선인지를 알고 저러면 안 돼 하는데 머물러 있지 마라.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과 방불하다. 이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자리다. 너희도 알지 않냐?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난 그렇게 안 해. 이게 불과하지 않냐? 그거 말고 이걸 보라. 하나님이 원래 지은 목적과 예수 안에서 보인 것을 보라. 마태복음 11장에 가면 그래서 이 유명한 얘기가 나오죠. 마태복음 11장 2절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러 온 선지자입니다. 저분이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나는 그의 신들매도 들기에 합당치 못하다. 그 요한이 무슨 의심이 생겼죠? 하나님의 구원과 그 구원자를 보내신다는 약속이 어떻게 이렇게 기대받기냐, 초라하냐, 작냐, 놀라고 있습니다. 그가 옥에 갇혀서 이제 죽음을 앞두고 내가 증언한 메시아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러 자기 제자들을 보냅니다. 당신이 오실 그이가 맞습니까? 뭐라고 답하셨다고요? 여기 나열된 것들을 잘 보십시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얻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욕밖에 할 줄 모르던 사람이, 화밖에 낼 줄 모르던 사람이, 그저 늘 반대하고, 그저 싸우고, 들이받는 것 외엔 할 줄 모르던 뿔 달린 짐승이, 가슴에는 온통 철저망 뿐인 사람이 사람을 품을 수 있고 남의 말을 들을 수 있고 웃을 수 있게 됐다. 그게 메시아라는 걸 모른다면 도대체 무슨 답을 필요로 하는가? 힘으로 눌러서 악을 눌러 격리해 이렇게 분리시켜 그걸 제거하여 살려봤자 때를 벗기는 것 같이 피부를 벗기는 것 같이 되죠. 새로운 사람이 되는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증언들은 그겁니다. 바뀌는 거죠. 도덕적으로 이해하지 마십시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식으로 예수 안에서 구원한다는 성경의 그 설명식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그쳐 몰고 가는 것입니다. 몰고 가고 몰고 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개하라고요? 너무 쉽게 여기서 넘어가는 바람에 이 로마서 2장, 3장 전반부까지 그죠? 그래 우린 이랬어. 이제부터는 그러지 말아야지로 한 사람의 결심과 선택의 문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얘기하는 중이 아니고 너희는 여기에서 예외인 사람이 없다로 몰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몰빠에 그렇게 다그쳐서 아무도 여기에서 예외가 없다라고 몰빠에는 그럼 다 죽이지 뭘 굳이 이렇게 깊은 자리까지 우리를 몰아붙이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회개해야겠군요. 그렇게는 여기를 읽으면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읽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보세요. 이 얼마나 못난 짓이에요. 맨날 싸움질만 하고 더럽기만 하고 이래서 되겠어요? 이런 말 하려고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무도 예외가 없다. 다음에 유대인 다룰 거예요. 유대인 너희라고 예외가 아니다. 그럼 이 말은 왜 하는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십니다. 10절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째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왜 비유로 하십니까?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직역하면 그런 뜻입니다. 그게 말씀이 됩니까? 이건 원래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이니라. 내가 온 것은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온 것이니라. 들어도 모르고 보아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온 것이니라. 성경의 수사법 중에 하나입니다. 역설법입니다.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올 필요는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면 내버려 두면 됩니다. 동일한 논리입니다. 왜 다그칩니까? 다른 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보아도 못 보고 들어도 모르는 자를 위해서 올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 그것을 전환시키고 변화를 주기 위해서만 오십니다. 뭘 변화시키죠? 보게 하려고 듣게 하려고가 아니라 대조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사사건건 거부밖에 할 수 없는 자에게 그들의 거스름에 나도 거슬러 내 고집을 관철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성실하심을, 신실하신 의지를 관철하신 것이 복음이랍니다. 회개했다, 믿었다 라는 것은 다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신실함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린 덧붙여야 할 말이 많지만 로마서가 하고 싶은 설명은 그것입니다. 그러니 그 앞에서 그랬던 것 같이 너는 틀렸다,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닌 것처럼 나는 믿었다, 회개했다가 나를 만든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로 우리를 사망에서 다시 생명으로 만드심으로 믿음을 가지게 됐고 이해를 하게 됐고 깨닫게 되었고 정말 문둥이가 나은 것 같이 눈먼 자가 눈을 뜬 것 같이 죽은 자가 살아난 것 같이 여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쉽게 여러분의 신앙을 간단하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내 선택에, 내 결심에, 분별의 산물이라고 조금치라도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얼마나 굉장한가를 늘 기억하십시오. 그게 왜 필요한데요? 믿고 나서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찾아오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그렇죠? 믿은 다음에야 오죽 더하랴. 로마서가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모든 신자들의 걱정, 예수는 믿었는데 믿은 것 같이 시원하게 신앙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 가장 크게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나태와 핑계와 비겁함과 도망가는 모든 것에 하나님 여전히 일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결국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예수를 인간으로 보내고 십자가에 기어코 매다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방심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고 우기지 마십시오. 그게 얼마나 무서운 선물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까지 돌려세우려고 하는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 가고 살아생전에 한 번씩 받는 어떤 요행 같은 것으로 갖고 계시지 말고 모든 개인의 존재와 가치와 운명과 역사와 우주에 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의지가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한다는 빨리 구원을 받아라가 아니라 이 더러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이 참다운 영광에 동참하라. 너희의 인생으로 진정한 위대함과 승리를 걸어라. 내가 이 일에 어찌 조금이라도 지체하며 머뭇거릴 수 있더냐. 이 기쁘고 영광된 일을 빨리 가서 전하여 우리 빨리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으로 감사한 인생을 살자. 그것이 그를 이렇게 불타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지 못했어도 이해해야만 된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작아지고 그저 우리 하나 어떻게 보호받는 것, 저 빨리빨리 살아 없어져 고생 없는 천국 가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더 깊이 우리의 존재와 삶이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데서 저 세례 요한의 질문에 답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결과로 정말 정말 가난한 데서 죽은 자리에서 되살림을 받은 자의 영광, 이제 가진 생명, 그 생명의 부요, 그 부요의 영광을 누리고 증거하는 그런 기도와 믿음과 인내와 거룩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